함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겨내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화면이 갑자기 어디 갔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이런 날 요새 핸드폰 어플을 다 갖고 계시죠? 6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6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하리라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으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너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노동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이 후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5장에는 참과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과부라고 하는 건 권사, 집사처럼 어떤 면에서는 재직, 직분의 이름입니다. 이 참과부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도는 뭐였냐면요. 당시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사별하신 분, 과부가 되신 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경우에 이분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풀타임으로 하면 교회가 그분의 생활비를 책임져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뭐예요? 여전도사님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교회에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직분의 이름을 시대적 한계 때문에 참과부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 악용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누군가 나의 친척 가운데 그 당시 법에서는 친척 가운데 과부 이렇게 남편이 없으신 분이 생기면 그 친척들이 그 과부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척들이 자기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과부가 되면 다 교회 참과부로 등록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생활비가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오죠. 그럼 이제 친척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직분자, 참가부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정말 기도의 일과 봉사의 일은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며 일을 만든다라고 표현했어요. 자기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멍하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일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돌보거나 자기가 막 깊게 중보하거나 하는 역량은 안 되니까 그냥 친한 사람들 집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교회 이런 일 저런 일을 말하고 돌아다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일은 안 하면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디모데전서에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 친척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자기 친척을 돌아보지 않으면 너 친척 안 챙기면 넌 예수 믿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했던 행동에 대한 거.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어때요? 자기 돈 아끼겠다고 교회 돈 끌어다 쓰면서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분란이 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너는 신앙 있긴 한 거야?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냥 두루다니면 한담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게으르게 행하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본문을 먼저 설명하냐면 그 본문으로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도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패턴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도가 좀 더 확장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는 상관없이 누군가가 아 나는 먹고 사는 이 생계형 노동에 매진하지 않을 거고 먹고 사는 일 말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내가 매진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 교회에서 그 사람의 뭘 보존해 줬어요? 생활비를 보존해 줬어요.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악용 사례들이 등장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고단한 사람들,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아, 난 영적인 생활에 집중할래 라고 교회에 편입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활을 보면서 이제 생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되게 성숙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 저는 이번에 직장을 다 그만두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돌보고 하는 일에 마음을 다 쓰려고 합니다. 아,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분이 와. 그래서 저분에게 이제 생활비를 드리자고 생활비를 드려요. 근데 그분 막상 뭐 하시는 일은 딱히 이렇게. 하지만 사람 그 사람이 되게 존경받는 위치고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되는 중 너에게 게으르게 행하면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아니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딱 정해 이 첫 단어가 핵심이에요. 걔네들은 성숙한 애들이 아니라 게으른 애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걔네는 성숙한 게 아니라 게으른 거야.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정의하면서 딱 그 부분들에서 너희가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걔들이 저렇게 일하는 것 같아? 아니야. 일만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조직에도 이런 사람 가끔 있죠. 일을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해야 되는 일은 남들한테 다 밀어놓은 다음에 자기가 일을 안 하는 게 티나니까 뭔가 자기가 하기 쉬운 편한 일을 만들어서 그걸 하면서 그걸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걸 일을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회사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일을 안 하고 있어. 게으른 거야 라고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걔네들이 폐를 끼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나도 어떻게 했니? 나는 오히려 뭘 받을 권리가 있었어. 난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어. 나는 권리가 있었는데 너희가 내 본의를 보이려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면 너희들이 힘들까 봐 본의를 보이려고 내가 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음식을 값없이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애써 주야 이랬어 나는. 왜? 너희들 본인을 보이려고.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건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 바울이 어떻게까지 가냐 하면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땐 되게 비장한 거 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바울은요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나도 받은 말씀이었고 내 사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혼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내가 모든 권위를 동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그러니까 게으른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보세요. 게으른 애가 한 명 있어요. 99명이 떠나요. 그럼 사실 결과적으로 누가 떠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냥 내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분을 어떻게 다룬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내보내라고 얘기할 때는요. 행정적이거나 도덕적 문제로 내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건데 전체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을 지금 이불만큼 설명할 건데 바울은요 특별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특별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는 일반적인 노동을 영적인 일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일반적인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걸 영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라고 정의했어요. 왜 이것이 그래도 영적인 일입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의 영적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 인간의 미숙함, 인간의 죄를 무엇으로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기독교 인간의 세 가지를 규정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자만의 문제, 그렇죠? 지가 맞은 거, 그렇죠? 자만한 거. 기독교에서 죄는 뭐예요? 자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뭐에게? 하나님께, 그렇죠? 배워야 돼요. 자만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두 번째 영적인 문제, 죄는 뭐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입장,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관계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독교에서 세 번째 죄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인간의 문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게으름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극복해야 되는 세 번째 영적 과제를 기독교는 게으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세 번째 영적인 일은, 기독교에서 영적인 일의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세 번째로 중요한 영적인 일이 뭐예요? 게으름으로부터 나아가서 성실로 가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구현돼요? 기도하면서 구현돼요? 말씀 공부하면서 구현돼요? 공동체 교제하면서 구현됩니까? 아니요. 그건 노동 현장에서 구현돼요. 내가 게으른 자아를 깨뜨리고 성실한 자아로 거듭나는 건요, 노동 현장 아닌 다른 곳에 구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를 바울은 영적인 외면으로 가져가요. 왜요? 게으름이 왜 나빠요?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이 간판을 보시면 되게 매력 있어요. 그렇죠? 게으름이란 간판. 게으름 좋잖아? 저도 딱 봤을 때 거기가 들어가고 싶은 가게에 들어가기 싫은 가게예요. 여긴 게으름. 여기 성실.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갈 거예요? 샵이 두 개가 있는데 게으름. 여러분한테 무슨 색깔이 떠올라요? 난 일단 기본적으로 핑크 계열인 것 같아요. 성실. 뭐가 떠올라요? 기본적으로 다크예요. 약간. 무채색, 회색 약간. 게으름이 왜 나빠요? 게으름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노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존하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죠. 게으름의 뿌리엔 나는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일한 것에 의탁해서 어떻게든 가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게으름엔 나는 저걸 못해 라고 하는 무기력한 마음,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게으름엔 아, 내가 이걸 배워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소망 없음이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요, 언뜻 보면 되게 매력 있어 보이지만요, 게으름은 이기심의 뿌리로부터 자라는 무능함의 열매가 게으름이에요. 그렇죠? 뭔가 안 하고 거저먹고 싶어하는 이기심의 뿌리로부터 그 이기심 때문에 결국 내가 뭔가 하지 못한 무능한 사람이 되는 구조가 게으름의 구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걸어나와야 되는 과정이 영적 성숙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얘기할 때, 이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이것은 그냥 아, 걔네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네. 야, 걔네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정도 차원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 자체가 이미 성숙의 길로 가는 거죠. 성실은 뭐예요? 성실 자체가 이미 성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실이라는 간판에 뭐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서겠다는 주체성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설 거예요. 라는 주체성이 담겨 있어요. 내가 이건 이래 저건 저래 라고 소비자처럼 뭔가 소비하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평가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걸 바꾸고 만들겠다는 생산자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성실한 마음엔 지금 내가 뭘 못하면 배워서 하는 거고 지금 내가 문제면 고쳐서 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성장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성실에는요, 내가 못해도 해나가면 할 수 있다는 자기 성장에 대한 신뢰, 소망이 담겨 있고, 내가 이것들을 그냥 평가하고 그냥 어디 좋은 게 없나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처럼 내가 이것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생산자의 마음이 담겨 있고, 성실에는 내가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이기성이나 수동성이 아니라, 나약함이 아니라 내가 내 발로 서겠다는 자신감과 주체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게으름이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나요? 아니요. 게으름은 입에 달고 속에 써요. 게으른 순간은 재밌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몸에 굉장히 안 좋아, 해롭단 말이에요. 성실은 입에 쓰나 속에 달아요. 내가 당장 그게 좀 불편해 느껴지나 그 시간이 쌓여갈수록 그것이 내 속에서 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게으름부터 벗어나마 성실로 걸어가길 바라세요. 누구보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이 시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바울의 시선이에요. 노동에 대해, 일에 대해. 그래서 일하려고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길래 일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이 부분들에서 바울이 지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필요하게. 필요하게. 안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필요하게.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안 하면 제일 좋지. 근데 우리 부모가 돈이 없는 걸 어떻게 내가 해야지. 내가 핀란드에 사는 걸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해야지. 그럼 필요하게. 그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 뭔가 문화, 예술, 철학은 되게 의미 있고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 되게 의미 없다라고 하는 이분법을 갖고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카가 갖고 있었던 패턴이에요. 데살로니카가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 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필요악이고 막 문화, 예술, 철학, 종교 이런 건 되게 대단해 보이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사람이 아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안 하고 막 그런 거 하는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되게 우대해 준 거예요. 이게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이런 시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당신은 그 일을 왜 하세요? 라고 하면 아, 전 그 일, 이 일이 되게 재미있어서 해요. 이 일이 되게 의미있어서 해요. 라고 하면 아, 너는 멋진 직장을 찾았구나. 라고 얘기해요. 아, 그 일 왜 해요? 아, 저 먹고 살려고 해요. 아, 너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애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럼 이 생각이 되게 수준 떨어지는 생각이에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의미 있거나 즐거워야 된대요. 무슨 뜻이에요? 이 노동조차 의미, 철학이거나 즐거움, 문화, 예술이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노동이 철학적이거나 예술적이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문화와 예술, 철학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자체, 그냥 먹고 사는 노동 자체는 자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직장 왜 다녀? 아, 나는 의미 있고 뭔가 재밌어서 다녀라고 막, 넌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넌 왜 다녀? 나 먹고 살려고 다녀. 그럼 왠지 환경에 끌려가는 애 같고 주관도 없는 애 같고 인생을 낭비한 애 같고 그렇게 바라봐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세상의 시선이에요? 세상의 시선. 그럼 이 세상의 시선에서 걸어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런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시지 않냐고 라고 접근을 하면요.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미 있고 즐거운 직장이 뭐 얼마나 있길래요? 여러분 제일 의미 있고 즐거운데 돈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저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어. 그렇죠? 얼마나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 막 매주 설교를 할 수 있어. 너무 즐거워. 막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한 시간짜리 얘기를 해내야 돼서 너무 즐거워. 이걸 막 뭐 지금 한 17년째, 18년째 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이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또 다음 주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할걸 확신하고 오겠지만 난 이제 내일부터 생각해야 되잖아. 다음 주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한 시간 동안 말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러 일들 하고. 다 아시죠? 재밌게 일하려면 취미로 해야 되는 거. 그 관점부터 우리가 걸어나와야 돼요. 노동은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라도 노동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 자체가 왜? 그 자체가 우리를 게으른 사람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훈련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에 갖는 영적인 가장 큰 가치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노동 자체 가치로 접근하지 않고 다른 문화예술적 가치로 섞어서 의미를 뽑아내려고 하려면 뭐가 안 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의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가지고. 우리가 노동을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이 뭐예요, 사실? 노동을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 편안함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편안함의 관점으로 바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관점에서는 솔직히 얘기해봐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참 우리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야?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즐겁게 노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린 노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그 다음에 즐겁게 일하네. 그 다음에 즐겁게 일 안 하지만 빨리 퇴근하네. 그 다음에 즐겁게 일 안 하고 오래 일하지만 돈 많이 받네. 제일 슬픈 애는 누구야? 나지. 여러분들 중에 생각하기에 나지. 즐겁게 일 안 하고 늦게까지 일하는데 돈도 안 주는 애. 뭐 내가 제일 불쌍한 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애. 근데 그래서 너무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할 때 옆에 한 명이 더 보이지. 그 일자리가 없는 애. 이렇게 보잖아. 이게 무슨 관점이야? 편안함의 관점이죠.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을 안 하면 편해요. 운동을 안 하면 편해요. 여러분 아직 모르죠. 40대 되면 알아요. 운동하면 그날 편해. 운동 안 하면 그날 편해. 일주일 안 하면 그날 편해요. 한 달 뒤에 어떻게 되는데? 한 달 쉬어봐야 큰일 나요. 목이 안 움직여져. 이게 안 돌아가. 어? 매일 스트레칭 안 하면. 여러분 안 배우면요 편해요. 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자만하게 어디 가서 이런 것 같은데 저런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하고 살면 편해요. 왜? 그 순간 내가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몇 년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내가 했던 잘못된 판단들의 누적으로 말하면 엉뚱한 데 가 있을 거니까 그거 안 편해요. 그럼 이기적으로 살면 편해요. 이기적으로 살면 내 멋대로 말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봐요. 그럼 편하죠. 하지만 그거는 썰물이 더 멀리 빠져나가고 난 거기 혼자 서 있고. 그렇죠. 여러분 게으르게 살면 편해요. 그 편함이 며칠일 것 같아요. 게으르게 살면 결국 여러분들 이기적으로 사는 것보다 자만하게 사는 것보다 게으르게 사는 게 훨씬 더 큰 자존감의 타격을 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일하지 않고 뭔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 때 자기가 소용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편하더라도. 그래서 편안함의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는 건 멈추셔야 해요. 관점을 바꾸세요. 무엇으로? 나는 이 일터를 통하여서 먹고 살지만 이 일터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나와 어떤 연결이 있다? 성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숙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숙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너무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 성실한데 세상 냉정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두 부분에서는 괜찮을 모르지만 한 부분에서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무 따뜻하고 너무 바른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데 생각이 이상해. 이 사람도 미성숙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처럼 그것처럼 너무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얘기해보면 와, 너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 너무 따뜻한 태도를 갖고 있는데 게을러. 이것도 약간 미성숙한 거예요. 그렇죠? 앞에 두 단이 다 의미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3분의 1의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바르고 성실하지만 따뜻하지 않은 사람이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것처럼 따뜻하고 성실하지만 기준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가치관을 점검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바르고 따뜻하지만 성실하지 않다면 내 성실, 내 게으름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균형 잡힌 성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터 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내 일터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일터를 바라보는 시각과 기도가 되게 달라집니다. 오늘 제목은 노동자의 기도인데 그렇죠?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앞선 얘기를 한 거예요. 쭉 했죠? 쭉 했죠? 쭉 했죠? 노동자의 기도. 우리가 이런 노동에 대한 관점을 갖지 않고 노동 현장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밖에 없어요? 문제 생겼을 때밖에 없죠. 하나님, 지금 되게 힘들어요. 저한테 다른 일자리를 주세요. 뭐 이런 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쟤를 죽여버리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가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클라이언트한테 깨지거나 고객이 진상 떨었으면 그 여러분 그 뒤통수에 저희를 붓고 하나님께 일하시길 소망하잖아요. 그쵸? 괜찮아요. 이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 있고 그런 이슈.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만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 대해서 이 게으름과 성실의 구조를 갖지 않으면 직장에 가서도 뭐에 대한 꺼리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여기서 내가 바른 판단을 하고 있나? 혹은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나? 이 두 가지 이슈를 찾고 직장을 접근해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주일에는 은혜 받지만 주중에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바른 판단을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CEO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 많지 않아요. 무슨 판단을 해 자꾸 있잖아요. 판단할 일이 많지 않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굉장히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시켰는데 이걸 할까 말까에 대한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보통 회사에서 시킨 일은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취향이 안 맞는 일일 뿐이지. 여러분들 말도 맞지만 그 사람들 말도 맞아요. 그러면 누구 말대로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말대로 하는 거예요. 취향의 문제면, 불의의 문제가 아니면. 그래서 뭐 누굴 사랑할 이슈가 많아요? 여러분 가면 막 동료랑 계속 얘기해요? 그런 회사가 어딨어요. 가면 내 모니터 보고 내가 앉아서 내가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노동의 이슈는 뭘로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노동의 이슈는 가치관의 이슈나 사랑의 이슈가 아니라 성실의 이슈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 할 기도가 많아져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노동자의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동의 자리에 가셔서 아침에 시작하실 때 그 자리로 가셔서 무슨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게으름을 즐거워하지 않고 성실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내가 게으름이 나쁘고 성실이 좋다라는 걸 배우긴 했는데 나에게 그 율법이고 그 율법을 억지로 하자니 제일 힘들 때가 그렇잖아요. 내 영혼은 게으른데 내 현장이 부지런할 때 그래서 남들 볼 때 난 부지런한 사람인데 난 미쳐버리겠는 거지. 제가 그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때 성실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걸 당위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건 억지로 사랑하려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관계 문제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을 사랑했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직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할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지 않잖아요. 그래봐야 되지는 않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현장에 섰는데 내가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게으름이 좋아서 내가 여기서 성실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대한 성실의 마음을 주세요. 성실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 성실의 방향성을 고백해야 돼요. 그냥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 내가 게으름을 기뻐하지 않고 성실을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의존하며 편안한 사람이보다 불편을 이기며 스스로서는 사람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편안한 사람이기보다 불편을 이기면 스스로 사는 사람에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일을 떠넘기고 누가 뭔가 대신해줬으면 저기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이것들을 잘 해내는 사람이길 내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일을 더해서 내 스스로 잘 해내고 싶고 내 인생의 문제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내 문제를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가고 싶은 내 주체와 자립의 마음으로 내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한 기도가 필요해요. 평가하고 소비하는 사람이보다 계획하고 생산하는 사람에게 하소서. 어디에 뭔가 좋은 직장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직장에 들어갔더니 이 직장 진짜 완벽한 직장이에요. 제발. 여러분 직장에서 돈을 내요. 돈을 받아요. 돈을 내면 소비자, 돈을 받으면 생산자. 내가 쇼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이곳에서 내가 생산하게 하소서. 내가 만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고쳐내게 하소서. 생산자이기도 우리가 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완고하게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성장하는 사람이게 하소서. 난 이거 못하는데 난 이런데 난 지금 이렇지만 내가 이 현장에 내 현장에 맞다면 내가 여기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에게 하소서.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서 내가 게으름을 기뻐하지 않고 성실을 기뻐하게 하소서. 내가 더욱더 주체적이 되어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내가 더욱더 생산하는 창조의 사람이 되는 걸 기뻐하게 하소서. 내가 더욱더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맨 처음에 성실의 은혜를 구하시고 이 다음에 구체로 성실의 고백을 드리시고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이 노동자의 기도 세 번째 도움의 간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단 두 개의 은혜만 있으려면 노동 현장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노동 현장이 부당하지 않게 9시부터 6시까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시키고 돌려보내는 상식적인 직장이면 1, 2번만 있으면 돼요. 지금 우리의 노동원정이 3번일 때가 많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뭔가 부당하게 돌아가요. 과도한 노동을 시켜요.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나만 건강한 성실의 마음을 갖는다고 되지 않죠. 뭐가 필요해요? 주의 돌보심이 필요하죠. 그건 주의 돌보심이 필요하죠. 하나님, 내가 성실의 마음으로 이것을 이만하게 과도합니다. 이 상황들을 개선해 주시거나 이것도 감당할 힘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노동 현장에 건강하게 임하고 있으나 이건 그냥 내 취향과 내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것 같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맞다라고 혼자 고집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맞다면 이것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뀌었는데 내가 종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일한 만큼 대우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것들을 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만큼 뭘 비워하셔야 돼요? 도움을 간구하셔야 돼요. 노동자에게도.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에 서서 우리가 일터에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를 거기다 그냥 다 갖다 얹어놓으면 우리의 중심과 생각들이 흐트러지면서 잘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동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게으름을 기뻐하지 않고 성실을 기뻐하는 이 세 가지 방향성을 내 안에 지키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내가 이 현장을 경험해서 내가 가장 많은 간증을 내 직장에서 만나게 하시고 여기서 제일 오래 있잖아요. 가장 많은 은혜를 여기서 경험하게 하시고 가장 많은 도우심과 도전받음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노동자의 기도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 일터에서 이런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일터에서. 각자 일터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직 일터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이 일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을 구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들의 일터예요. 사회적으로는 여러분들 일터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옆에서는 동일한 일터입니다. 일을 구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야말로 이 노동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그 과정에 우리는 항상 뭘 느껴요? 우리가 다 그 조에 있었죠. 우리는 그 가운데 불안과 위축을 경험합니다. 불안과 위축을 경험해요. 우리는 그 불안과 위축의 감정과 싸우느라 막상 우리가 해야 되는 노동 성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불안과 위축에 떠밀려가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사실은 지금은 게으름을 사랑해서가 아니야. 그냥 이 게으름을 사랑해서 이 불안감, 이 위축감에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그 현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불안감과 위축감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그냥 외면하느라 자꾸 내가 게을러지는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이 불안과 위축에 떠밀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 앞에 설 수 있는 그 성실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같은 방향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간구하셔야죠. 주님 여기야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 나의 무능을 도우시고 나의 나락한 체력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지혜 없음과 기회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나를 여러 가지를 내가 보고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정적인 노동 현장에 계실 것입니다. 안정적인 노동에서 우리가 주로 싸우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안일함과 불만입니다. 직장은 제가 뭐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봐 오면서 취업하고 3개월 동안 그 직장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거의 없고요. 3개월 이후에도 그 직장이 좋다고 얘기하실 분들이 거의 없고요. 그렇죠. 그것이 알고 봤더니 별로일 수도 있겠죠. 제가 감히 제 말이 틀릴 수 있지만 감히 절반은 여러분들이 안일해져서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에 다급하고 간절할 때는 그것이 되게 소중해 보이다가 이게 당연해지면 안일해지면 단점과 불편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일함과 불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당연하고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건 곧 무엇이 돼요? 내 게으름의 정당성이 되죠. 내가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정당성처럼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안일함과 불만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성실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오늘도 되게 안일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합니다. 내가. 하던 대로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별 생각 없이 여기서 앉아있습니다. 내가 안일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늘 여기 왜 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만과 싸우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소비자로 와 있는 게 아닌데 물건 사러 온 게 아닌데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이 안일함과 불만의 논리적 비약으로 그래서 내가 대충 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도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성실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동 현장이 없어도 되시는 분들인데 저희 교회 없으신 것 같아서 넘어갈까. 때로 우리는 노동 현장이 없는 사람도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충분하면 노동 현장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렇지 않은 것들을 축하드립니다. 되게 하나가 없냐. 이분이야말로 간절하게 성실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노동 현장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 이 세 번째의 부분, 사람이 세 부분에서 성숙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게으름을 넘어서 성실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미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게으르고 미숙해집니다. 노동 현장이 없어도 되면 자기를 방치합니다. 자기를 방만하게 시간에 그냥 놓아드립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미성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래도 돼서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성실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이 성실의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자기만의 노동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재산, 돈, 월급을 줘야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여기까지 끌고 오다 보면 굉장히 진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한 직장인들을 위한 설교 같아서 다른 분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 난 노동이 없다라고 착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안 나오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착각, 이 예를 드는 것 자체가 되게 무례한 것이지만 육아와 그리고 가사를 돌보는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노동에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악으로 보지 마세요. 어쩔 수 없지라고 보지 마세요. 그곳에서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외적으로는 쉬고 있지만 자기 돌봄이라는 중요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엔 쉬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쉬는 시간이란 없어요. 그 쉬는 시간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돌봄의 시간이에요. 열심히 일해오다가 자기 내면을 돌아보지 않아서 외부적으로 일을 멈추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활을 정리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내적인 노동입니다. 여러분 그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노동에서 외면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 않다고 이 설교를 불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여야 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세요. 그렇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려고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적 돌봄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에 몇 년은 꼭 집중하시면서 꼭 해내셔야 되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안 되지만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계신 분들, 그것도 노동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노동이에요. 아니면 취미 생활이죠. 아니에요, 노동이에요. 그 노동들의 의미를 가지셔야 돼.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왜 여러분들이 내면을 돌보는 일들이든가,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처럼 일하고 계신 것들과 돈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사 육아를 하는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이 무슨 가치? 이 게으름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서 성실에 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현장이 현장이지 않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그런 현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노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평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갖고 있겠죠. 근데 가서 다른 애들한테 일을 다 던지고 자기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 포장 하나 해놓고는 사실 일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바로 옆 사람들은 다 알죠. 이 사람 일 안 하고 이 사람 게으르다는 거. 근데 멀리서는 모르는 사람은 번듯한 명함이죠. 어디 다닌데? 어떤 사람은 지금 집에서 하루 종일 안 나가요. 밖에. 일주일만에 한 번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거기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날 위로하고 날 격려하고 날 생각하고 내 무너졌던 분들을 다시 한번 수보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어요. 누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나만. 그러니까 내 자신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나? 내 노동이 나를 바꾸고 있나? 그 기대를 갖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안에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잘했나 모르겠네요. 설교를.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설교는 어떤 일이든지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헌사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직장에서 여러분들 그 일이 마음에 들던 마음에 안 들건 돈을 많이 주건 적게 주건 다른 사람이 번듯하게 보는 일이건 아니건 그건 지금 육아와 가사를 하고 계시건 남들 보기엔 취미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고 계시건 남들 보기엔 쉬고 있지만 난 치열한 내적인 노동을 하고 있어. 무슨 일 이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 무렵부터 해질 무렵까지 여러분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시는, 하루 8시간 이상 그런 여러분들을 향한 헌사입니다. 여러분들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거는 말씀과 예배를 은혜 받는 것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성숙해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보람이냐 즐겁냐, 그건 돈 많이 주냐로 보는 것만큼이나 세속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감히 여러분들 직업을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을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시라면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게으름의 마음으로 현장에 가 있으면 은혜가 필요 없어요. 도움만 필요하지. 하지만 내가 이 성실의 마음으로 가 있으려고 하면 오늘 출근하는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성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시면 그 현장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새 힘을 얻고 다른 삶의 활로들이 보이는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퇴근 이후로 가두어 두시고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그 대부분의 사실 인생이라고 부를 시간에 하나님이 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 현장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그 현장으로 초대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의 내일부터 또 출근하실 텐데, 일하실 텐데, 그 일자리에 가실 때 하는데 오늘 성실의 은혜로 갑니다. 내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1년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언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난 사람, 그래서 은혜로 나아간 사람이 1, 2년 교회 생활하면 바뀝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을 교제하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내가 제대로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일터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 2, 3년 있으면 바뀝니다. 여러분 보셨죠?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성장의 계기로 일터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관점에서 생겨난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의탁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수고하시겠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건 단지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건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 마음을 갖지 못하시고 마음 상하고 마음 다치시고 원망하시고 불평하시고 그러시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은혜는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이 마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직장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직장에 출근한 건 아닌가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직장에, 내 도서관에, 내 삶의 현장에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성실의 은혜로 서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도움을 주님께 받아 누리는 그러한 직장생활, 내가 노동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좀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성실에 대한 설교를 했으나 저희가 이러기 가장 어려운 것은 힘이 들어서입니다. 주님, 힘이 듭니다. 이 두려움을 넘고 이 위축감을 넘고 이 마음을 다잡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고 끝없이 몰려든 업무를 처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버지, 힘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1년, 2년, 3년, 4년 쌓아가도 아버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들에 힘이 듭니다. 아버지 그래서 사실 때로는 이렇게 성실해야 된다는 설교도 영적인 훈련터라기보다 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먼저 이들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는 나의 힘이라고 찬양하였는데 하나님 이들 가운데 힘이 되어주옵소서. 육신적으로 나약해지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건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일에 머리가 없고 일의 생각과 상황들을 잘 모르겠는 자들 가운데 지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들 가운데 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내 노동의 현장에서 게으르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에 의존할 때보다 더 기분 좋은 이 주체적인 마음들을, 누군가를 평가할 때보다 더 만족스러운 이 생산자의 마음을, 내가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이라면 변화되는 성장의 기쁨을 이들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자녀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 더욱더 많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힘주시고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들을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시는 그 성실의 복을 받아 누리며 맛보아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동행하셔서 내일 월요일 아침 내 노동의 현장에 섰을 때 다시 작은 소리로라도 이 노동자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며 주님을 초대할 때 아버지 지금 이 순간보다 더욱더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내 직장에, 내 책상에, 내 현장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누릴 수 있도록 내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들게 삶의 현장 가운데 있으나 거기서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고민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